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작가 안도현 선생의 작품 중에 연어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어가 모천회귀성 어류, 즉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물로 돌아가는 물고기라는 것을 동기로 하여 쓴 소설입니다. 연어는 알에서 부화되어 이듬해 봄 자기가 태어난 강을 떠나 멀리 알래스카까지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 길을 거슬러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고 죽습니다. 일반 연어의 색깔은 등이 금푸른 색이고 배는 은백색이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연어는 온몸이 은빛 비늘로 가득합니다. 이 은빛 연어가 다른 연어들과 함께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눈맑은 연어와 사랑을 나누고 초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성장해 간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초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은빛 연어는 초록강으로부터 알지 못했던 아버지 연어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쉬운 길을 가지 않는 연어였어. 쉬운 길이란 인간이 연어들이 쉽게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연어들이 강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폭포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더 편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도태하게 되어서 결국은 인간들에 의해 길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먼 훗날 폭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연어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 연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폭포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여러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자 결국 아버지 연어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놓았다고 들려주었습니다. 은빛 연어 일행이 폭포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거친 폭포 물살로 인해서 연어들이 쉽게 폭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폭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이 그 위에서 산란을 할 수 있는데 폭포를 뛰어넘는 것이 연어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폭포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연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자인 빼빼 마른 연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을 발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연어들의 마음이 흔들려 그 길로 가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은빛 연어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의 길이 아니야라며 호소했습니다. 다른 연어들이 우리는 쉬운 길을 통해서라도 폭포를 올라가서 알을 낳고 종족을 보존하겠다고 하자 은빛 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면 우리 새끼들도 쉬운 길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익숙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알을 낳는다면 환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다른 연어들이 폭포를 타고 올라가서 마침내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은빛 연어가 그렇게 다른 연어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연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형편없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 나타납니다. 은빛 연어가 아버지 연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더욱 연어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주시고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그 기쁨의 찬양을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비천함을 돌봐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1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표현은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팔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 힘을 보이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51절 하반절에서 5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역설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서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신앙마저도 내가 이루어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권세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싫어하신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을 떠올리듯이 로마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로는 네로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그는 폭군의 전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앉아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지 못하고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자체를 싫어하신 일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방의 네 왕이 가나안 남부 지방의 다섯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고 재산도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우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비롯하여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 빼앗겼던 재산들을 되찾아왔습니다. 318명이나 되는 군인을 먹이고 입혀 키우고 훈련시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재력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이소가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가진 부자였고 솔로몬 왕 때에는 돈으로 사용되는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만큼 흔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싫어하셨다면 이들 모두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모두 성경에서 빠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또 돈이 살 수 있는 것은 참 많지만 그 대부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결코 돈이 해줄 수도 돈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돈이 사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우월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요, 권세 있는 자요, 부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비천한 자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줄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과와 과부와 객, 즉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다가 혹시 밭에 한 묶음의 곡식단을 두고 왔다면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다가 밭에 떨어진 곡식도 줍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밭의 일부분은 추수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남겨진 곡식을 주워서 먹고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또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54, 5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문자적인 의미는 노예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앞에 나온 비천한 자, 줄이는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 번, 두 번, 또는 일정한 기간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입은 긍휼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데는 그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최소한 4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임금 다윗은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엘리사벳의 집 안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속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단 두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임신부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또렷한 증명체입니다. 엘리사벳은 한평생 아기 갖기를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절망으로 남고 한으로 남았습니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사벳은 이제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한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 가임기에 들어선 10대 중후반의 소녀였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으로 여기며 살지도 않았고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뿌리며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때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경우처럼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 또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엘리사벳의 하나님 같은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하나님 같은 분이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문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하나님 같은 분으로, 또 때로는 마리아의 하나님 같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정사정해야 조금씩 조금씩 주는 심술쟁이 스크루지 영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분이신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한 애가 바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나사렛 예수라면 이를 가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잡아 투옥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 다메섹까지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는 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답변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연어에게는 연어의 삶과 연어의 길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은빛 연어가 연어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함이듯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찬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다는 부자의 꾀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추리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다윗 왕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덧입었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동일하게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머리 숙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입술과 삶으로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